오늘이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시간이 뭐 한 25시간, 30시간 주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시간이 더 특별히 더 많이 주어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날들의 그 어떤 의미를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데 퍽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에까지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고 또 오는 새해를 맞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잘 지혜롭게 돌아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삶의 한 매듭을 짓고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편지를 보냅니다. 13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13개.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13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맨 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뭐 인사 몇 마디 있는 것으로 이 편지도 끝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여기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이런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가 있을 때 또 우리의 한 생애를 지나온 생애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사실을 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주께서 곁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지나간 바울이 여기 이 시점에서 지나간 생애 전체를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 이것이 그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문법적인 몇 가지를 좀 여러분이 좀 더 좀 먼저 살피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 특히 17절이 세 단락으로 돼,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콤마가 두 개가 있어요. 중간에 콤마, 콤마 그리고 마지막 피어리드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문장 가운데서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바울의 간증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한 문장이 길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간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힘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간증의 내용이 요 두 절의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두 번째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또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17절 맨 마지막 말씀이 17절 맨 마지막 말씀이 성경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능동태로 바꿔도 됩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연결시키면은 그렇게 능동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게 연결시켜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에 문단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17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문에는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but, 뭐 원문 성경에는 거기 대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의 그 중요한 역할은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이 접속사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이 접속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할에 따라서 이 앞뒤를 같이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9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사도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9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이제 겨울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겉옷이 필요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그 감옥 안에서 지내는 그 일이 날씨의 추워짐에 따라서 더 추위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로웠어요. 얼마나 외로웠느냐면요. 바울 사도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일부러 너희들 나하고 여기 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교회를 돌아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사명을 따라서 일을 가게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16절, 이게 맨 마지막이죠. 앞에 있는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함께 처음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열심을 내고 뛰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을 다 배신하고 다 버리고 가고 혼자 남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바울사도 곁에는 의사 출신인 누가 한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다 가버리고 혼자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그 앞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란 사람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어요. 뭘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사람은 열두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아닌데 자신이 사도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며 괴롭혔을 겁니다. 이런 괴롭힘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앞에 기록에는 없지만 그 9절로부터 16절에는 언급은 없지만 지금 이때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에 대한 그 긴장, 두려움, 어쩌면 이 재판으로 인해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이야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춥고 외롭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에 대한 압박까지.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느니라. 여러분, 요 두 사건, 두 상황의 대비를 볼 때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느끼는 이 느낌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됐을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춥고 외롭고 괴롭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바울 사도에게 그 모든 삶을 더 길게 연장을 해보니까 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힘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짐승들 사자가 나를 덤벼들어서 삼키려는 그런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지나간 일들이 마치 영상 필름이 돌아가듯이 지나간 일들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21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 강의에서 23장의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이제 재판을 회중 재판을 먼저 하게 됩니다. 회중 재판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때 그때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분쟁 속에서 격한 사람들이 바울을 확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안으로 데려가면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천부장이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바울이 되돌아보니까 주께서 곁에 서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네.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넌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날 밤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는 직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 녀석을 이렇게 그 두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걸 죽이기 위해서 살인단을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살인을 하기 위한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그 자리에 모집된 사람이 40명이 모집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뭐 그 약속대로 됐겠어요? 안 됐죠. 이 사람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됐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40명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덤벼든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는데요. 그 결단하는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바울의 조카에게, 바울이 조카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자기 부하, 직속 부하 두 사람,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 군대를 빨리 모집해.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합해서 470명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바울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제수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로마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수 한 사람 지켜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에서 도합 470명을 동원해서 지켜낸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곁에 서서 그를 지켜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호송됩니다. 배를 타고 호송되는데 그 뭐 사연들이 많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거의 죽게 됐어요. 자기들 갖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음식까지 먹고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원들이 몰래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다 생명을 거의 포기할 즈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가이사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288명이었던가요? 내가 지금 숫자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네 손에 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건져내서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 죽지 않고 다 안전하게 섬에 착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님이 그 곁에 서서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했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팬데믹이 2년이나 지속되는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일찍이 없었죠. 중세 때에도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흑사병으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공황을 겪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2년이나 계속되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러저러한 개인의 사정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곁에 서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진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의 은혜들, 기적의 은혜들을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도 보았습니다. 미래. 그 미래를 보며 확신에 찬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약간 유감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시제가 바뀝니다. 17절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에는 미래로 바뀝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원래 원문이 주는 뜻입니다. 바울사도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되돌아본 그 지난날의 삶 속의 삶에 대한 그런 간증과 함께 미래도 봤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확신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그랬을까? 아,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 신앙 생활을 하실 때 이런 근거가 확실한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묵상한 건데요. 경험에 근거하면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본 거예요. 지나간 일들 구체적인 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미래로 연장시킬 때 확신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유추하는 게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지나간 날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성을 우리가 쭉 늘어놓는다면 미래를 어떻게 밝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미래를 좀 더 밝게 가려면은 지나간 날들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축복을 말할 때 축복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한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건 제가 제가 생각한 겁니다. 주어를 생각하세요. 주어를. 이런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주어에 근거하면 상황이 확신에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보지 말고 모든 사건 속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 18절.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보십시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 생각, 나를 근거로 해서 내 능력, 내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내다본다면 좀 조금 걱정되지 않아요? 안 나요? 예,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결단을 해봐. 그거는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장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면 그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실 주께서 됩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미래를 바라본 근거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면 확실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 왕 앞에 서서 야, 네가 어린 아이고 젊은 애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너는 아직 전쟁 경험도 없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번 읽을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소개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내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식이 딱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 사울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내가요 싸움 잘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것도 그의 경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전에 다윗이 그 양치기 할 때 곰이 달려들고 또 사자가 달려들고 할 때 그 사자의 입에서 약 새끼 양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 곰의 발톱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때도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셨으니까 이번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확신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주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이에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미래도 좀 보세요. 내년도 좀 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년에요. 내년에도 주께서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사명도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17절 말씀. 자, 첫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이 아주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왜냐하면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이 곁에 서서 유대인들의 그 막 순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그 살인 구성단이 결성이 되어가지고서 40명이 밥도 안 먹으면서 죽이려고 덤벼든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셨을까? 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풍랑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지셨을까요? 왜? 두 번 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 24절 말씀에 언급된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건져주신 것은 그리고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네가 오늘 여기서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많은 사람들을 네 손에 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 바울을 살려낸 목적,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말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살려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목적이 어디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뭐 얼른 생각나는 이야기들 하면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예배하라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아,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적어도 내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 바울사도가 여기 강조한 이야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서 나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은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고. 내년에는 복음을 좀 전하는 한 해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지내는 그런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볼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몇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내다보시면서 미래도 내년에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따라 어떻게 주를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한 해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바울 사도의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의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웠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의미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해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오는 한 해에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사명 앞에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